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를 격추한 것에 대응해 유프라테스강 서부 상공에서 폭착되는 국제연합군 소속 항공기를 목표물로 추적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추적 대상에는 무인 비행기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군은 또 이날 성명을 내고 공중에서의 충돌을 막으려고 유지했던 연락 채널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18일 자신들이 지원하는 반군을 공격하던 시리아 수호이 22 전폭기를 격추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 소종사의 생존이나 다른 피해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셉 덤퍼드 미 합참의장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핫라인을 복구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전에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국교 단절과 육해공 노선 폐쇄를 되돌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19일 카타르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고 비난하며 2주 전 해당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카타르의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임 외무장관은 수도 다이스 기자들에게 압박의 봉쇄를 통해 강제되는 협상을 지지하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카타르 외무장관은 협상의 조건인 봉쇄를 푼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협력회의 GCC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 명백한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테러라고 영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크렉시다 딕 런던 경찰청장은 19일 기자들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여러 부상자의 생명이 위중하다며 이번 사태를 명백한 테러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북부 한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는 18일 밤 한 남성이 승합차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부상자들은 모두 이슬람교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체포된 용의자가 웨일즈 카디프 출신인 올해 47살인 데런 오스번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16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이 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8차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는 2008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7차례 개최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주한 미군 배치에 합의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테러와 과격 폭력에 관한 동영상 차단 조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켄트워크 부사장은 18일 회사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을 찾아내 삭제하는 노력을 여러 해 동안 펼쳐왔지만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내용을 식별해 삭제하는 네 가지 새로운 조처들을 발표했습니다. 새 조처들에는 테러 관련 내용을 더 빨리 식별하고 선동적인 종교 우월주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찾기 힘들게 하는 기술 개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식별력도 강화하기에 전문가 50여 명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19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경찰차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경찰차에 돌진한 차량이 폭발했고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이 차 안에서 소총과 권총 그리고 가스통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인터넷에 사고 현장을 경찰이 장악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공격 같다며 폭탄 처리방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사건이 난 지 몇 시간 뒤 해당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Washington News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한 합동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열흘 남짓 앞두고 두 나라 간 북핵 해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한국 통일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불씨를 지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특보의 지난 16일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두 나라 간 아무런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대북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이었습니다. 문 특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한 사안인데다가 무엇보다 미국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가 아닌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오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캐트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에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한국과의 방어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튿날인 17일에도 문 특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BOA에 해당 발언은 문 특보 개인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과는 별도로 문 특보가 지난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핵심 과제인 북핵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이달 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에게 이 같은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은 미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방문 중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미한 합동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미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 책임 있는 인사가 문특보에게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특보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미한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문특보의 발언이 두 나라 공조체제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민감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분위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문특보의 발언 자체가 맞다, 틀리다,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무엇보다 실제 정책은 누구 한 사람의 말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미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문특보의 발언이 개인 차원의 견해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문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조언하는 직책에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문특보의 발언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한 동맹에 대해 한국 측이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 미한 합동훈련 축소 등의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문특보 발언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미한 정상회담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지연 등 다른 현안들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원비엣이나 그다음에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각각 비핵화와 추가 도발 중단을 내세우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라고 할 때 여러 단계가 함축된 것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비핵화로의 과정이 통상 도발 중단으로 시작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이 밝힌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로 한국은 빠지라고 한 북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9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6자회담에 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핵 문제는 미북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며 한국이 당사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반도 핵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논할 문제며 한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소전선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give the DPRK North Korea issue top priority in our discussions, aiming to advance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에서 진전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19일 미중 외교안보 대화와 관련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해서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이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중국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매우 강력한 안보리 결의들을 지지했고 석탄 수입 금지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선튼 차관보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The UN panel has designated hundreds of DPRK entities and many of those try to get business done.
UN이 많은 북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중국을 통해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이런 기관들을 추적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과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선튼 차관보 대행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같은 문제들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우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한정상회담의 준비가 최우선 과제인데요. 강 장관은 미한동맹 아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으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함으로써 일관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국 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는 계속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 오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과는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취임식을 가진 강경화 장관 앞엔 북한 문제와 북핵,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 주변 4강 관련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입니다. 강 장관은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준비가 급선무라며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이 잡히면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을 찾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첫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특히 세간에 최근 한미 간의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의 전략적 인식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짧은 정상 간의 회의 기간 동안 상당히 그 긴밀한 그 어느 때보다 합치된 의사 조율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차원에서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리 미국을 방문해서 의제와 의견, 합의 사항들을 조율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문제와 미안 간 북핵 대응 기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입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을 일치시키고 양국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협 인식, 영어로 threat perception을 일치시키고 어떻게 대북 정책을 한미 간에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 배드컵, 굿컵 역할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같이 배드컵 역할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솔직하게 조율을 하는 기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한미 동맹 관계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변화됐다고 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확 망가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한편 강경화 장관은 청문회 당시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 미국과의 공조 등을 거친 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낸 다자 외교 전문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북한과의 반관 반민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측 인사들이 VOA에 북한 측 대표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반관 반민 대화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측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초청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평화연구소 인사들을 만난 스미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1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 대표들이 핵무기의 실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also said that it took so much pain and suffering and they spent billions of dollars in acquiring these nuclear weapons that they are willing to use them if they had to.
핵무기를 넣는데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만큼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북한 대표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한 대표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emphasized that their ICBM is in the final stage of its development, that they will continue to develop more diversified and precise nuclear weapons.
미국 대표로 자리를 함께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대표들로부터 핵무기 관련 협상에 대한 융통성이나 바람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absolutely no signals of flexibility or desire for negotiations on nuclear weapons.
과거 반관 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미국인들의 말과 달리 비핵화는 완전히 테이블에서 치워졌고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북한의 메시지였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저런 제안을 해봤지만 북한 대표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면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육자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의견을 내며 시간을 끌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tried any number of ways to discern, what about this option, what about that option.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대표들이 오직 평화협정을 의제로 한 대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성공시킨 데 대한 자신감 혹은 자만심까지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 역시 북한 측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만을 유일한 의제로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신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ir final point was that no negotiation is possible over denuclearization. They are no longer willing to talk about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테리 전 보좌관은 또 북한 대표들이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북한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 또 경제 제재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참가자들은 북한 대표들에게 압박과 군사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미국의 추가 압박과 제재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민간공항으로 탈바꿈한 원산 갈마국제공항에 대규모 공군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이 공항이 문을 연 이후 북한의 전투기들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전투기들이 발견된 지점은 공항 터미널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입니다. 공항의 주 터미널과 활주로 형태의 직선 도로로 연결된 이곳에 20대의 전투기가 나무숲을 중심으로 은폐해 있는 형태로 계류돼 있습니다. 또 터미널 뒤편으로는 공항 부속 건물 여러 동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터미널 남서 방향 약 800m 떨어진 지점에도 전투기 3대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23대의 전투기들은 모두 공항의 활주로와 주요 건물들로 이동이 가능해 사실상 공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의 인공위성이 지난달 20일 촬영해 최근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공개한 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터미널과 활주로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공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해당 지점에선 전투기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또 2015년 원산 갈마 국제공항이 개장한 이후에도 비행축제, 즉 에어쇼 때를 제외하면 전투기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원산 갈마공항은 당초 공군기지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그러나 북한 국가설계지도국은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에 따라 공군기지를 인근으로 이전하고 일대를 민간용 국제공항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화 2억 달러를 들여 2013년부터 원산 갈마공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고 2015년 민간공항으로 개장했습니다. 북한의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이 공항은 12대의 비행기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개선작업은 홍콩과 상하이의 지사를 둔 PLT 설계건축회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투기 20여 대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이 민간은 물론 군사용도로도 이 공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공항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실제 발사가 이뤄진 지점은 공항 밖 해변가에 마련된 발사 패드로 추정되지만 북한은 공항 활주로 옆 건물을 미사일 조립과 관측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최근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혼수 상태로 석방했는데요.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 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비어 씨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지만 그의 상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 사례는 북한의 수감자가 의학적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처음부터 원비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비어 씨가 체포됐을 때 영사 접견을 허용하거나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 이유와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북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수감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죄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re has to be some real transparency from the authorities in Pyongyang about how did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강하던 청년이 어떻게 엄청난 뇌 손상과 함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북한 당국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 구금됐을 때 벌어진 일들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인들을 인질로 억류해 정치적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북한 당국이 원비어 씨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h, they should turn over every possible information about his medical condition, about what happened.
북한 정권이 가능한 모든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구타와 고문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해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미국의 의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북한이 미국인 청년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원비어 씨를 인도적 이유로 석방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에서 죽을까 봐 그냥 석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그랬다고 뭐 북한 뭐 인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과거에도 인질로 억류한 외국인들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원비어 씨도 고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아직도 북한에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당장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다섯 번째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로드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유일한 미국인인데요. 로드먼이 어떤 인물이고 그의 방북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은
현재 서방 세계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로드모는 지난 2013년 2월 평양을 처음 방문한 이래 그해 9월과 12월, 이듬해 1월과 올 6월까지 모두 5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로드먼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요트와 승마를 같이 했으며 로드먼은 김 위원장을 내 인생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61년 5월생으로 올해 56살인 로드먼은 키 2m 4cm에 체중 95kg의 거구로 미 프로농구에서 7년 연속 리바운드 1위를 차지했던 유명 선수였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미 프로농구 명예 전당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동시에 로드먼은 농구계의 악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걸핏하면 상대편 선수와 싸워 자주 퇴장을 당했습니다. 또 온몸에 새긴 문신과 알록달록한 머리 염색 그리고 코와 귀에 피어싱을 하고 다닙니다. 로드먼은 그동안 이런저런 스캔들과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유명 여가수 마돈나와 연문을 뿌리는가 하면 액션 영화와 격투기에 나섰으며 음주, 도박, 난동 사건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로드먼이 북한과 최초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를 돌며 농구 묘기를 보여주는 미국의 농구팀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팀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때 함께 방북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바이스 미디어라는 영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드먼이 이끄는 농구 선수단은 평양 시내에 있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그리고 장성택과 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갖 농구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로드먼은 행사 마지막에 마이크를 받아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친구라고 말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I'm sorry that my country and your country are not on good terms, but for me and the country, you have a friend for life, sir. Thank you. You have a friend for life.
저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과 조선 인민은 저의 친구이며 저는 경외하는 원수님을 저의 친근한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도 로드먼을 환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로드먼 일행에게 베푼 만찬에서 이번 평양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로드먼은 김정은 홍보에 나섰습니다. 미 ABC TV에 출연해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스포츠 행사에 돈을 쓰는 대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투옥된 채 인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안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3년 9월 로드먼은 또다시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로드먼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데니스 로드맨이 좋은 계절에 버스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방문한 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가 아무 때든 찾아와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 방북에서 로드먼은 김정은 위원장의 바닷가 별장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로드먼은 영국의 일간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일정 대부분을 섬에서 음주 파티와 제트스키, 승마 등을 즐기며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양주와 과즙 그리고 얼음을 섞은 칵테일을 좋아하며 5-60명의 측근들과 마시고 웃고 즐긴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서방의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베르사체를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먼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직접 안아봤으며 아이의 이름은 김주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로드먼은 김정은의 딸을 직접 안아봤으며 아이의 이름은 김주애라고 밝혔다.
베일에 쌓여진 김정은의 딸 이름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9일 로드먼은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로드먼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일주일 전인 12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인 장성택을 처형했기 때문에 로드먼을 만날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14년 1월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로드먼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드먼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친성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 경기를 최고의 친구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렀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경기장 중앙에 앉아있던 김정은 위원장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로드먼이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방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로드먼은 케네스 베시 문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가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로드먼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케네스 베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가 북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미 국무부는 로드먼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정부는 그의 방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방북을 하지 않던 로드먼은 3년 만인 올해 6월 13일 다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로드먼은 방북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을 열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로드먼은 15일 평양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선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는 청소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통일 공감 대토론회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청소년 통일 공감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초등부 결승전 두 팀입니다. 천하 무쌍팀 대 마음의 소리팀, 마음의 소리팀 대 천하무쌍팀. 자, 이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고 있는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교 교수인 박현선 교수입니다.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화협에서 주관하고 지금 4회째 하고 있고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또 평화와 어떻게 보면 교류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민관협력체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그런 그 학생과 학부형들의 지원과 참여가 있습니다.
박현선 교수는 토론 대회인 만큼 얼마나 주제와 관련해 정확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반 팀을 이제 고른 다음에 그 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 논제가 있으면 그 논제에 대해서 긍정할 때는 긍정의 논지를 얼마나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세우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논리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이건 부정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원하고 있죠.
조은이 송실대 배워한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주제도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초등부는 어떤 상황에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중등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제 없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들은 치열한 본선을 치르고 각 연령별로 두 팀씩 결승 무대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초등부 결선에 참여한 두 팀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팽팽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제의 긍정측의 의견입니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47만 명의 북한 영유아들이 영양실조로 심각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 식량 계획은 87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여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아프리카의 아이들까지 도와주면서 정작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남한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대북 지원을 해주어도 북한은 지배층들이 돈을 빼돌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에게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특별 감면금을 준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는 주민들과 세상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에 열띤 토론을 한 학생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메모하는 점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통일은 꼭 해야 되고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일단 저랑 다른 생각이 많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저희는 그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미래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인 만큼 지금부터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통일버린 기자단을 하는데 그거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이 홍보 같은 걸 하고 뿐만 아니라 통일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열어서 통일에 대해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보던 학부모들 역시 토론대회 순위를 떠나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토론대회를 통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주제 자체가 저희 초등학생들이 과연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전혀 통일에 대해서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저희 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말을 하면서 컸지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주제이긴 한데 토론 대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중강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용현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9도, 풍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운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19일 사망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비어 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해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선점물 훼손 혐의로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 교화형 15년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전하며 북한 측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이 19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수석 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협상 수석 대표가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우선 영국의 탈퇴 조건을 논의한 뒤 미래 관계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르니에 EU 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질서 있는 탈퇴가 영국과 EU 모두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영국 대표는 협상이 희망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이 기존 관세 동맹과 유럽 단일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649일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국교 단결과 육해군 노선 폐쇄를 되돌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19일 카타르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고 비난하며 2주 전 해당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카타르의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외무장관은 수도 도하에서 기자들에게 압박이나 봉쇄를 통해 강요되는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타니 외무장관은 협상의 전제 조건인 봉쇄를 푸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협력회의 GCC와 연관된 사안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16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이 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7차례 개최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를 격추한 것에 대응해 유프라테스강 서부 상공에서 포착되는 국제연합군 소속 항공기를 목표물로 추적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추적 대상에는 무인 비행기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중에서의 충돌을 막으려고 유지했던 연락 채널인 핫라인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18일 자신들이 지원하는 반군을 공격하던 시리아 수호의 22 전폭기를 격추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이나 다른 피해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핫라인을 복구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전에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경찰차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경찰차에 돌진한 차량이 폭발했고 운전자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이 차 안에서 소총과 권총 그리고 가스통 등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인터넷에 사고 현장을 경찰이 장악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공격 같다며 폭탄 처리방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